리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과 신종 코로나 대유행병 등 핵심 국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위협들에 대한 대응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사람이 통화해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국제적 도전 과제의 하나로 공급망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취임 이후 백악관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사의를 표하며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터키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침공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쿨레바 장관은 솔직히 말해 기대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적대 행위와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의사를 포기하고 중립국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의 영유권과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 차례 회담을 진행했지만 포위된 도시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에 대한 합의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장치 체계에 자료 전송이 중단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어제 밝혔습니다. 안전장치 체계는 원전 내 핵물질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IAEA는 앞서 지난 8일 러시아군이 장악한 체르노빌 원전의 안전장치 체계에 자료 전송이 중단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두 원전에서 그동안 IAEA 본부로 보내온 자료들이 전송 과정에서 갑작스런 방해를 받게 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자료 전송이 중단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체르노빌 원전 내 전력 공급이 모두 끊겼다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표와 관련해 전력 공급 중단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당장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군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핵물 또는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마리아 자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생물화학무기 실험실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키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들은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리 계획되고 불법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가 이 같은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중국이 지지하는 듯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잠재적으로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면서 위장작전을 펼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자금 승인은 IMF가 올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대규모 인도주의적 경제적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공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윤 당선인은 현 정부와 다른 외교 안보 정책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서 긴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는 3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오늘은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으로 새 대통령 당선에 따른 다양한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전해온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 당선에 따른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미중 전략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한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외교 안보 정책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를 완료한 결과 48.56%, 1639만여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614만여 표를 얻으면서 불과 0.73%포인트, 24만 7천여 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1, 2위 간 이런 격차는 한국 헌정사상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인데 역설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끈 주역이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등으로 집권 세력과 갈등 끝에 지난해 6월 정권교체를 기치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보수 성향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 성향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들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앞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의 미한일 협력 문제 등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윤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당선 인사에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또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가치 기반의 미한 동맹에 무게를 싣는 발언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 이상 동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미북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윤 당선인은 그동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윤 당선인은 북핵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추가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축체계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보완하고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의 물꼬를 대화와 협력으로 트려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왔으나 이제는 임기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윤 당선인은 남북 관계를 푸는데 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대화에 대한 방점은 분명히 찍혀 있고요. 이제 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던 원점인 2018년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관계에 대한 대화를 보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강조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의 일종의 균형 외교를 펴온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에 한층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한미 관계 강화인데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걸로 보이고 그거는 기존에 등한시했던 지역 차원에서의 그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쿼드 워킹 그룹 가입, 또 산불 정책 폐지 이런 것들을 공약에 걸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정권 초기에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은 불가피해질 걸로 보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윤 당선인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며 향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미한 정상회담 등의 계기를 통해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갈등을 빚어왔던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윤석열 당선인은 좀더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인도태평양의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동맹 지정이 강화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일 정부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요구가 있을 거고요. 또 양국 모두 지금 양국 관계 피로감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정부 탄생을 계기로 대화의 어떤 여지는 좀더 커질 거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당선 후첫 공식 일정으로 동작구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한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두 나라의 철통 같은 관계를 강조하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택 앞에서 당선 소감을 밝힌 지 불과 20여 분 만에 VOA에 당선을 축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VOA의 논평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 동맹, 우리의 경제와 국민들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해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국무부 대변인도 VOA에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두 나라 간 긴밀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같은 논평을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한국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나누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서 긴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그와 대화를 나눴다며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기후 변화와 코로나 대유행, 공급망 등 주요 국제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일제히 초당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두 나라의 관계 발전과 협력 증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9일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미한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이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의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이번 대선 결과가 미한 양국의 초당적 협력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모든 정치적 배경을 가진 양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더욱 강력한 미한 동맹과 초당적 협력 증대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슬틸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윤 당선인이 이런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는 크게 다른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핵 억지력 강화 등 원칙 있는 대북 관여 정책과 강력한 미한 동맹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원칙 있는 대북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자신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무조건적인 대화와 관여를 위해 북한의 저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 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소통을 늘려나가고 판문점에 미국과 남북 간 3자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왔습니다.
불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한 확장 억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명백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자위권 행사로서의 선제타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에 눈을 감아선 안 됩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권 문제는 보편적 문제로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예외 없이 관여할 것이라면서 향후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 원칙에 맞는 정부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어떤 현안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와 국민의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대북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통적 미한 동맹 복원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한관계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미한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 양국군의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21세기 새로운 위협과 도전으로 꼽히는 환경 문제와 테러, 에너지, 우주, 사이버 분야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미한 양국이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포괄 동맹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주축인 4자 안보 협력체 쿼드사나 워킹 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고 유엔과 주요 20개국 G20 등 다자 외교 현장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호 존중과 정경분리, 공동 이익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엄밀히 말해 같은 위치에 둘 수는 없다며 미한 동맹을 외교 안보의 중심축으로 놓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풀어갈 때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미한 관계 강화 방침의 전제 위에 백신과 공중 보건, 기후 변화, 문화,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양립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부터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엄중한 대외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촘촘히 얽힌 현안 속에서 미한 동맹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어떤 외교 안보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대외 현안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속되는 미중 갈등, 국제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부가 안게 될 최대 난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남북, 미북 정상 외교를 성사시켰지만 비핵화와 대북관계 개선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북한은 바이든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올해 들어 9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벌이고 2018년 4월 스스로 중단을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수준의 도발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새 정부는 2017년 11월 말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최대 위협을 다뤄야 합니다. 이럴 경우 당장 대북 관여 방안보다는 동맹인 미국과 함께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재개 여부가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2018년 북한과 핵협상 이후 대부분 축소됐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동훈련은 대북 외교 모색과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몇 년째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대북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미한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쟁점이 되기도 했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문제도 다시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북한 미사일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다층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경제보복과 함께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 참여, 미한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접근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집권할 경우 재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정책 변경 여부가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도 워싱턴에서는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갈등이 무역 등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와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영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한 동맹을 역내 안보를 넘어서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현대화하는 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의 인도태평양 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범위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환영할 것이라며 한국이 쿼드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Well, I'm sure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welcome if South Korea decided, for example, to join some military exercises performed by Quad members. So,
쿼드 가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국이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마음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기존 약속을 구체화해야 할 외교 안보 현안입니다.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는 동안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이미 타이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일 미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작전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악화했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큰 숙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한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 얽힌 현안이 적지 않아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국이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본과 타이완 등 역내 다른 미국 동맹보다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대외 현안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가 미한 현안에서도 주요 당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방문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새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양측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첫 기회가 될 것이라고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The intensifying great power competition, including not only Russia but China, all of that. I think that has to be the context of having this meeting. But
국제 지정학적 정세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상황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티븐슨 전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 간 심화하는 경쟁을 비롯해 미한 동맹 현안, 대북 접근,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안 등 양측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상으로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폴 레카마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의 안미 경중 노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정권 보호 등 내부적 이유로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의 도전 과제는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이고 안보 파트너는 미국이라는 점이라며 이것이 다소 우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challeng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that, you know, first thing they'll tell you is their economic partner is China.
라케메라 사령관은 9일 하원 군사위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군태세 청문회에서 중국 혹은 북한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방법으로 미국, 한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늘 우려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오로지 그의 정권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세계에서 김정은의 입지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is focused solely internally on protecting his regime.
아울러 제재와 미북 협상 교착 국면도 미사일 도발의 이유로 꼽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내부적인 이유가 더 큰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ecause of sanctions and that we haven't come to the table. I think it's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한 중국으로부터 자주적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케메라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은 영내와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 우리의 동맹국과 협력국, 그리고 우리의 집합적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와 개발 실험을 중단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진지한 의지는 수년간의 제재와 최근의 자연재해 그리고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한된 관찰에 기반할 때 코로나 대유행은 북한 정권 지도부가 국내 경제 활동을 통합 재조직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력 구조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영내에서 도발적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우려로 인해 준비태세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케메라 사령관은 서면 보고를 통해 미한 연합군의 준비태세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으로 소규모 지역들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역 내 건설과 잠식이 연합군의 훈련 실행에 걸림돌이자 난제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캠프 캐롤의 고고도 미사일 사드 방어기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도 연합군의 준비태세와 관련된 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케메라 사령관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운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선 여전히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타이완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와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국방장관 등과 논의할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아킬리노 사령관은 북한과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을 극심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 본토와 동맹국, 협력국들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은 정권을 보존하고 외교적 양보를 끌어내며 국제적 관심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 현대화와 관련해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재래식 전략적 군사 역량을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력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우려가 되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미사일 발사, 특히 조종 능력에서의 명백한 진전과 극초음속을 달성했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성들은 작지만 증대되고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타격 역량에 대한 방어 조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체계는 미 본토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핵기술 개발과 병행된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 노력은 북한 정권이 밝힌 미국에 대한 확실한 위협을 가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달성 목표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와 관련해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 선박 간 환적과 해외 선박에 의한 보고되지 않은 직접 운송을 통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맹 협력들과 협력해 북한의 제재 회피 감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노력을 피해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재 이행과 중국의 해운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계속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국과 관련해선 우주작전통합과 동맹 범위의 더욱 넓은 네트워크에 한국의 범위를 토막하는 것, 해양 영역에 대한 인지증진, 미사일 방어 통합이 한국과의 주요 노력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시행하기 위해선 다국적인 범전부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우선순위로 계속 남을 것이라며 미한 동맹은 전략적 제휴와 다자간 협력, 준비태세를 증진하고 역내 억지 공약을 확장하기 위해 성숙해져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의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독재주의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협하면서 미한일 3국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3국 공조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위기 소통을 촉진하고 통합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며 공동의 적국들에 대한 단합된 억지력을 위해 강력한 미한일 3국 공조에 계속해서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엘리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서면 보고에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한반도와 영내의 안보와 안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우방국과 협력국들도 이뤄진 영내 우리의 연결망은 상당한 이점을 주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긴밀한 미한일 3국 그리고 양자 공조, 정보 공유를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억지와 준비태세 강화를 계속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 해군이 지난달 말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감시 중 관심선박을 확인해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군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해군은 9일 최근 실시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감시 활동 중 의심 사례를 적발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군 대변인은 지난달 말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실시한 북한 불법 활동 감시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HMS 타마르가 해당 지역 활동에 참여하며 관심 선박을 확인하는 성공적인 단속 협력팀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행 조정실 절차에 따라 관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정보 수집과 관심 선박 확인, 보고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에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여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해군 대변인은 영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 해상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HMS 타마르가 해상안보작전에 국제적 노력에 합류했으며 지난 2017년 탄도무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물품 공급을 금지하기 위해 채택된 유엔 제재를 집행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해군 대변인은 이것이 국제사회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8년 이후 모두 8차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작전에 참여했고 올해 들어서는 3번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앞서 지난 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마르호가 동중국해에서 북한으로 연료나 정제유가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순찰 활동을 벌였다며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집행조정실로 보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국 해군 초계함 타마르호가 지난달 말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감시하는 작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영국 정부의 대응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한 일본 해안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활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 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5년 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개발을 앞세워 사실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기 위한 명분 측정용이라는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해 최근 진행한 정찰위성 중요 시험들을 통해 항공우주 사진 촬영 방법, 고분해능 촬영 장비들의 동작 특성과 화상 자료 전송 개통의 믿음성을 확증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찰에서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 지역, 태평양 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5개년 계획 기간 내 다량의 군사 정찰 위성을 태양 동기 극궤도에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구축하려는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 매체들이 통상 행사 다음 날 관련 보도를 전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9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단순한 과학연구사업, 정찰정보수집수단의 개발이기 전에 당당한 자위권 행사인 동시에 국위 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후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연달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장거리 로켓은 ICBM과 핵심 기술이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정찰위성 개발은 모라토리엄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수순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시험 결과라고 공개한 사진 등 자료들은 군 정찰위성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김 위원장의 행보는 사실상 모라토리엄 파기에 해당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정당화하려는 명분 쌓기용으로 풀이했습니다.
은하 9호라는 이제 북한이 과거에 모형 상태로 공개된 가장 큰 우수 발사체를 동창리에 발사하기 전에 그런 이제 논리적인 이제 정당성, 그러니까 나중에 동창리에서 우주 발사체를 쐈을 때 그건 ICBM이 아니고 우리가 정찰위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점점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정찰위성 개발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확정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직접 세부 사항을 지시하며 차질 없는 완수를 독려한 것은 정찰위성 발사가 어느 정도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직접 정찰위성의 다량 배치를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미사일 도발이 지속될 것임을 미국과 한국을 향해 예고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량 배치란 얘기는 지금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자신들의 향후 행보를 지금 예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거리라는 수위를 넘어서 이제 회색지대 전략으로 들어갔고 이제 레드라인도 넘을 수 있다고 지금 예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이 이번에 밝힌 태양 동기 극궤도는 인공위성 궤도 중 하나로 궤도면과 태양의 각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 이 궤도를 도는 위성은 지구상 물체를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궤도의 위성은 매일 13번에서 15번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데 북한이 2012년 12월 쏘아올린 광명성 3호 2호기도 이 궤도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한국의 대선일에 맞춰진 데 대해 어떤 정권이 출범하든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한반도 긴장 국면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타이밍으로 보면 한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정부에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을 거예요. 한국도 군 전용의 정찰위성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에 대해 더 이상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준수하는 등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미국 등 유관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도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5일 실시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사용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즉각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과정에 선의로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제적 상황이 북한의 추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만다 밀링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8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한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드시 대화에 관여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또 미국 등 11개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관련 논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5일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 들어 아홉 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준중거리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5일 발사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을 갱신했습니다. 새로운 지정은 없었고 북한 개인 137명과 기업 84곳, 선박 15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가 4일 영국 내 금융 제재 대상 통합 명단 북한 정권을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갱신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개인 137명과 기업 84곳, 선박 15척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영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갱신된 명단에 신규 지정은 없으며 영국 외교부가 3월 3일 일괄적으로 모든 제재 명단을 갱신하면서 북한 부분도 다시 발표된 것입니다. 현재 영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과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 북한군 서열 1위로 군수 담당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 북한 핵개발을 주도한 리병철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정부 최고위직들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 밖에 현철해 전 인민군 원수, 오극렬 전 인민군 대장 등 북한군 원로 간부들도 포함됐고, 전일춘 전 39호실 실장 등 외화벌이 일꾼들도 제재 대상입니다.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 노동당 선전선동부, 노동당 39호실, 정체총국, 인민무력성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북한 선박으로는 안산 1호, 천마산, 천명 1호, 합장강 6호, 지송 6호, 지송 8호, 남산 8호, 백마, 삼정 1호, 삼정 2호, 삼마 2호, 우리스타, 유정 2호, 유평 5호, 유선 등 15척이 제재 대상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대북 제재 안내서에서 대북 제재는 금지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고 북한의 금지된 무기를 해체하며 금지된 프로그램을 단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 EU 공식 탈퇴를 앞두고 2019년 3월 자체 대북 제재 관련 법령인 북한 제재 규정 2019를 제정했습니다.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부터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까지 총 10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에 발효됐습니다. 안내서는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일부 대상들은 위장 회사들을 사용해 상품과 자금,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를 숨긴다고 지적하며 영국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안내서는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들은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분야별 금융 제재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매매, 북한 신용기관과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재 대상자들이나 그들이 소유한 회사와의 거래, 무역을 위한 금융지원, 투자와 상업활동, 북한 외교관들의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 등이 모두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 제재 규정 연례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대북 제재는 압박 정책의 일부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거나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관여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19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13번의 시험을 감행했고 2020년에 4번, 2021년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이어갔다며 이 같은 시험은 정제 이후에 선박 간 불법 환적과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는 불법 석탄 판매로 얻는 수익에 의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죄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면서 2019년과 2020년 11월 사이에 3억 1,62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2021년 UN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이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IT와 건설, 전자, 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면서 정권을 위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 편을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3월 10일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 반중국, 반공산주의 봉기를 일으킵니다. 중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티베트는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1950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로 진주해 중화인민공화국 자칙으로 강제 편입됐습니다. 이렇게 티베트가 1950년 중국에 강제 편입되자 달라이라마는 할 수 없이 중국의 화평제의를 받아들여 티베트 자치구 대표, 전인대 티베트 대표, 정협 전국위원 등을 역임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에선 1956년부터 봉기가 시작됐고 1959년 3월 10일엔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일어나 수만 명에 달하는 티베트인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당시 인도 네루 수상의 도움을 받아 인도 북서부 히말라야 고원지대인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비폭력주의를 유지해 지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872년 3월 10일 이탈리아 통일을 이끌고 근대 이탈리아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 정치인 주세페 마치니가 사망합니다.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한 이탈리아의 통일에 반대해 공화주의 통일 이탈리아 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1872년 피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가 몰락하고 빈 체제가 시작된 1815년부터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끝난 1871년까지입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이탈리아어로 리소르지멘토라고 하는데 복귀라는 의미로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이탈리아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은 비토리아 에마뉘엘 2세, 카밀로 카보우루, 주세페 가리발디, 주세페 마치니 등 4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세페 마치니는 철저한 공화주의자로 사르데냐의 통일에 불복하면서 이탈리아 통일 이념을 불어넣은 운동가였습니다. 청년 이태리당을 창당해 독립공화국이란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이를 실천으로 옮긴 마치니의 행보는 압제와 분열에 신음하던 국가통일기의 이탈리아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정은 이탈리아가 갈 길이 아니라고 비판하던 마치니. 마치니가 꿈꾸던 이상인 공화국은 마치니가 사망한 후 75년 만인 1947년에 이뤄집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